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함께 특별 집회를 할수 있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이런 메시지를 미리 녹음해서 해방할 때 여러분이 이것을 지난해와 똑같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요, 신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어떤 제한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놀라우신 삼일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한 무리의 믿는 이들을 가지시고,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그분께 자원하고 열리고 그분과 하나 되며 그분의 뜻이 이땅 위에서 현 시대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들입니다. 이번 특별집회의 전체 주제는 조금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주제가 믿음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죠. 모든 메시지들이 믿음과 관련된 것일 겁니다. 혹은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특별 집회를 한다면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일반적인 것이죠. 이 말은. 그한 가지 종류 이상의 주제를 다룬다는 뜻입니다. 핵심 항목들이죠. 제가 이 핵심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핵심 항목들, 즉, 주님의 회복 안에 현재의 필요에 대한 핵심 항목들입니다. 현재의 필요들이지요. 필요들이라는 뜻은 문제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들이나 이런 뜻이 아니라 다만 그 필요들을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건강한 음식이 필요하죠. 매일 밤 우리에게는 안식,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하지요. 많은 분들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지요.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의 방면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여기에 현재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필요들과 함께 몇 가지 핵심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처음 두 메시지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1번과 2번은 둘다그 예표에 있어서의 의미, 즉 노아의 때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특별히 이 땅에서의 인간 생활과 관련됩니다. 그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간 생활이죠. 또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건조하라고 지시하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세대 전체를 심판하셨는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2번 메시지에서 초점을 둘 것입니다. 바로 방주의 의미, 중요성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겁니다. 노아가 건조한 방주는 우리의 구원의 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방주는 또한 또 다른 것, 놀라운 것, 핵심적인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메시지 3번과 4번에서는 아주 다른 주제를 볼 겁니다. 비록 관련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을 둘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방면들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리가 서로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1번 메시지에 왔습니다. 제목은 아주 깁니다. 제가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는 이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시기 전의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임을 알고 이것이 첫 번째 중점입니다. 합당하게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을 살며 2번입니다. 대환란 전에 휴거됨 이것이 세 번째 중점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뭔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오시기 전에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임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고려해 볼 겁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볼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어떤 것이 강화될지, 그리고 더 악화될 것인 것을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될 것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는 것과 또한 살아있는 이기는 이로서 휴거되기를 갈망하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떤 시대입니까? 더욱더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합당하게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을 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느낄 때 이 메시지 1번의 전체 조감을 가질 때 우리를 조금 필요하지만 이런 문제를 닥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어떤 중점을 강조할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 그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이 개요를 다 볼 때 여러분이 그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연결이지요. 주님이 오실 때의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임을 아는 것이 있고 또 그 시기에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는 것이 있고 동시에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것 그리하여 살아있는 이기는 이들 가운데서 휴거되는 것,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번입니다. 여기 참고 구절이 있지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두 가지 구절이 뒤에 또 나오지요. 37절과 그 다음 구절까지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으며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뭐냐하면 이 구절들은 다만 가능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거의 이러한 상황 안에 세상에서 이러한 상황 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이 주님이 노아의 때와 똑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노아에 대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하면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직은 인간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양심의 시대라고 불렀죠.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심에 따라 합당하게 생활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극소수였죠. 우리가 알듯이 정말 아주 끔찍했습니다.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있는데 참으로 이것이 창세기 6장을 읽을 때 두드러지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폭력이지요. 다만 죄악들 뿐만 아니라 폭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나라에 있는 미국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여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십시오. 폭력에 또 폭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구절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중점들, 1번 아래 중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심, 파루시아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임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은 파루시아인데 이것은 이기는 이들이 즉 사내아이와 첫열매들이 휴거된 후에 그들이 결혼잔치에 들어간 후에 대환난이 이 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 그 후반 3년 반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신부 군대와 함께 그분의 여정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높은 하늘에서 땅으로 여행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추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분의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파루시아이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이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있습니다. 이제 의로운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있죠. 그리고 새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왕국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고대에 이 단어는 존귀한 사람이 오는 것에 적용되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가장 존귀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킨다. 가장 존귀한 분, 이 땅에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존귀한 분, 바로 이 놀라운 존귀한 분께서 다시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다들로서 오실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과 함께 오십니다. 성숙하고 영광스럽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신부군대와 함께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가 될 것이다. 그분의 파루시아는 산의 아이와 첫 열매의 휴거와 함께 시작할 것이고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나타나시는 것과 함께 끝날 것이다. 이 성도들은 제가 다시 말합니다. 이들은 이기는 이들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참된 믿는 이들이라 해도 그들은 대환난을 통과할 것이고 이 땅에서 대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들은 곡식이 되지만 첫 열매는 안 될 겁니다. 그들은 이 땅 위에 있을 것입니다. 이 땅 전역에서 대환난의 3년 반 기간 동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그들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 기간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파루시아입니다. 결국에 그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파루시아 안에 그분과 함께 오는 그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 땅에서 3년 반이 더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과 함께 준비된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2번 주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 약간 다른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에 있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직 주권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온 땅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 시기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것입니다. 1번 노아는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 안에서 살았다. 비뚤어진 세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세계 다른 시기에 살고 있었죠. 거의 정확하게 이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그 70년대 중반까지 또 80년대 중반에도 그리고 1994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기이죠. 여러 면에서 60년대와 캘리포니아는 다릅니다. 70년대와 80년대의 시기와 다르죠.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가장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주, 미국에서 가장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주가 캘리포니아입니다. 여기에 뭐 3,300만 명, 3,400만 명이 이 정도가 살고 있지만 정말 사람들 가운데 불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죠. 반대 증거로서 있습니다. 이 수십 개의 교회들과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지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결과로 사탄의 악한 본성이 사람 안으로 주입되었다. 두 번째 타락에서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의 악한 본성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발전되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문화가 유럽에 퍼졌고 수십 년 전에 이미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산이 미국에서도 아주 급속하게 확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문화입니다. C. 세 번째, 타락의 시기에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악하고 비뚤어지고 부패하고 어그러진 세대를 산출했고 분명히 제가 캘리포니아를 사용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하나의 예로서 사용합니다. 공립학교들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패하고 어그러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유치원생들에게 말하죠. 고등학생들까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 여러분이 어떤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성이었다가 나중에는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악한 어둠의 세력은 땅을 부패시키고 폭력으로 땅을 가득 채웠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까지는 그 노아의 때와 똑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므로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실 것이고 훈련시키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장비시키실 것이고 그리하여 이기는 생활을 살게 하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기는 생활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2번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와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시대를 노아의 때에 비유하셨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노아의 때를 언급하셨고 그분은 또한 롯의 때를 언급하셨습니다. 아주 의미가 깊지요. 주님께서 롯의 때를 언급하실 때 주님은 결혼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언급하셨죠. 그리고 어떤 성도가 교통할 때 어떤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그 도시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불법의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번 홍수 전에 노아 세대와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롯 세대를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악한 생활 상태는 대환난과 주님의 파루시아 전에 있을 사람들의 위험한 생활 상태를 묘사한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무감각하게 만든다라는 단어입니다. 무감각하게 하는 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심리적으로 술 취한 것.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뭔지 모르겠다. 생각이 없다. 이 세대 전체가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신약에서 이렇게 말했죠. 유다서인가, 베드로후서인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 안에서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심하지 않고 저것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즐거운 시간을 갖기만 하고 이렇게 쾌락에 빠져 있으려고 하죠. 이 세대 전체를 원수가 온갖 종류의 방식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간단하게 제가 제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깊은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것이나 율법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스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의 청소년들이,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 청년들이 몇 시간 동안이나 하루에 인터넷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깨닫고 있기는 합니까? 온갖 종류의 것들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만 클릭클릭하죠. 여기서 이것을 보고 저기서 저걸 보고 저것을 듣지요. 그들은 원수가 무감각하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 주요 방송들의 뉴스를 분별력이 없이 보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또 거짓말에 거짓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 어떤 딸이 있는데, 우리 동역자 중에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전에 캘리포니아의 대학교에 4학년이었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죠. 아버지, 이 저의 동료 학생들은 그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고방식이 틀이 있습니다. 그 주요 방송들의 그 뉴스에 의해서, 인터넷에 의해서 그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의 저벽면에 대해서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말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되었는데, 심지어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에도 그렇게 무감각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죠. 그 사람들의 상태가 일종의 내적으로 약에 취한 상태입니다. 분별력이 없죠. 분명한 생각이 없습니다. 2번, 우리가 주님의 파루시아를 누리고 대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애기는 이들의 휴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오늘날 인간 생활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이겨야 한다. 여기에 무감각하게 하는 영향력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온갖 종류의 다른 것에서 전달될 때 공중에 있는 악한 세력이 그 인도자인 사탄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그들에 대한 힘을 사용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 안에 이미 있거나 혹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차이가 있지만 관계가 있는 항목을 볼 것입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뒤에 나오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 바로 뒤에 나옵니다. 40절과 41절이지요. 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그 맷돌질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42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뭐냐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0절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입니다. 제가 각 주의 첫 번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들에 정신을 빼앗겨 다가오는 심판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동안 주님께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일부 믿는 이들을 데려가실 것임을 가리킨다. 바로 그 상황 한가운데에서 그 끝에 가까이 갈 때, 처음 3년 반의 끝에, 그 70일에 처음 3년 반에 가까이 이를 때, 살아있는 이기는 이들은 휴거될 것입니다. 제가 내적인 느낌에 따라서 말하고, 그리고 개요의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남자가 밭에 있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정상적인 일상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정을 부양해야 했고, 그러므로 그 둘 다 밭에 있었죠. 이것은 그들의 직장의 환경 안에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는 겁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은 휴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남겨두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왜 둘 다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편향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이러한 선호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여자가 있죠? 두 자매님들입니다. 맷돌질을 하고 있죠.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해왔겠죠. 이것을 어쩌면 40년, 50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수많은 날들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데려가는 겁니다. 휴거되는 것이죠. 한 사람은 남겨집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목사들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휴거될 겁니다. 대환난 전에 휴거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관계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활을 살든지 모두 다 휴거될 겁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의 그림이 있지요. 첫 열매와 곡식의 그림이 있습니다. 같은 밭에 있지요. 첫 열매는 살아있는 이기는 이들이고 대환난 전에 휴거됩니다. 곡식은 나머지 모든 믿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그 3년 반을 통과합니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까? 들림받은 사람은 배운 것입니다. 두 영역을 동시에 사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외적이고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영역 안에서 살면서 내적으로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체험이 있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그들의 혼과 영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혼의 기관이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업에서 가르칠 수 있죠. 목수로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동차 수리공일 수도 있죠.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관계없죠. 그런데 내적으로는 동시에 여러분이 주님과의 접촉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직감으로 알려주실 수 있고 영 안에서 또 교통의 영의 교통의 기능으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내적인 느낌, 내적인 부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두 영역을 한꺼번에 동시에 사는 사람은 즉시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온전히 그들의 일에 집중합니다. 점심시간에 그들이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한동안 읽습니다. 사역의 말씀도 추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일로 돌아가면 그들의 영은 그들의 혼에 의해 가두어집니다. 그들이 그들의 혼적인 혼의 기관들을 사용해야 하죠. 그래서 다음 몇 년 동안 실질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다 끝날 때 점심시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진심으로 믿는 것은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믿는 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다. 이러한 말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 후반부에서 개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이것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더 볼 겁니다. A번. 죄송합니다. 네, 목을 고르고 있습니다. 두 남자와 두 여자는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살아있는 믿는 이들을 대표한다. 데려가고는 대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이다. 휴거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의 완전한 구원의 완결 단계.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더욱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변형이지요. 바로 우리의 몸의 구속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휴고되는 이들은 그들은 생명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구원받아 어떤 지점까지 갑니까? 그들이 아가서 팔장에 있는 추구자와 같습니다. 그녀가 술람미가 된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재생산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배필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데 신격이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서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팔장에서 그녀가 갈망하는 것은 변형되는 것, 휴거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 영역 바깥에서 당신을 볼때 당신께 입맞추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소모시키는 단계들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의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두 가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이기는 이들의 휴거와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 안에서의 구원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2번.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받아들인 신성한 생명의 요구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강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을 추구하기를 갈망한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는 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어떤 요구를 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너의 영을 훈련하라. 나를 불러라. 나의 분배를 향해 열어라.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다만 어떤 일종의 거의 그 미지근한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첫째 가는 사랑 그리고 또 강화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을 받았죠. 주님은 이 사랑을 우리 안에서 산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갈망이 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을 추구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갈망을 갖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시죠? 여기에 사랑스러운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회복 안에서 35년, 40년 동안 부지런하고 신실하게 모든 집회를 참석하고 모든 실질적인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미지근하죠. 모든 것이 형식적입니다. 매일 아침에 그저 어떤 것을 통과하는데 형식적인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그들 깊은 속에서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을 추구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를 얻으십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이런 갈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을 추구하게 해주십시오. 그 형제가 있죠? 그 자매는 휴거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종류의 생활을 살아냈습니다. 어떤 생활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그들은 계속 균형 잡힌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살지만 그들의 나이에 따라서,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가정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그 상황에 살지만 내적으로는 이러한 열망이,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도록 하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입니다. 살아있는 이기는 이들로서 휴거된 이들은 그들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뒤에 남겨진 형제, 뒤에 남겨진 자매는 내적으로는 그들에게 이러한 갈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추구가 없고 이러한 생활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이러한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추구와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혹은 전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형제로서 말해야 합니다. 저는 데려감을 당한 형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 일부가 되기 원합니다. 저도 제 아내가 그 데려감을 당한 그 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것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3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 안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되고 예언된 것에 따라 주님의 임재를 향하여 휴거되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분과 함께 만나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살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을 삽니다. 이것을 주님의 손 아래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내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에 결코 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며 또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되고 예언된 것에 따라서입니다. 우리가 휴거되기를 기대하죠. 주님의 임재를 향해 휴거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분과 함께 만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이 휴거가 발생할 때, 이기는 이들은, 기술적으로 말할 때 그들은 산의 아이죠. 죽임당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부활하고 휴거될 텐데 동시에 일어날 겁니다. 살아있는 이기는 이들이 휴거될 때와 동일하게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쁨으로 가득하여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구약의 이기는 이들, 특별히 신원자들이 있지요. 니 형제님, 리 형제님, 이자매님, 많은 사랑스런 성도들, 주님 품에 가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쁨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죠. 우리가 신부구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잔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랑을 누립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대환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신부 군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오는 영예가 있죠. 그분과 함께 원수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는 영예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연령대에 있는 성도들이 12살부터 100세 이상의 그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관점을 갖기를, 이러한 이상을 갖기를, 이러한 열망을 갖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그때에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C번.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은 은밀한 휴거, 즉 준비되고 준비된 이들의 휴거를 가리킨다. 이 휴거되는 이와 남겨지는 이의 차이는 생명의 성숙에 있다. 휴거되는 이들은 생명 안에서 성숙한 이이고 남겨지는 이는 성숙하지 않은 이이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은혜로 해야 합니다. 끔찍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나는 성숙했다.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은 지 55년 되었다. 나는 정기적이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참석했다. 신실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장로였다. 이영재님이 나를 장로로 임명하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는 장로의 아내입니다. 저는 지금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 원칙의 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거의 이러한 연령대가 된 형제님이 있는데, 또 이러한 연령대에, 즉 70대, 80대 중반에 그러한 자매도 있죠. 그런데 생명 안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몇년 동안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이나 자라지 않은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어떤 것들을 할수 있고, 어떤 것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 타고난 생명 안에서 하려고 하죠. 그럴 때 저의 마음은 아픕니다. 저는 어떤 사람도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일들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랑스러운 성도들은 주님께 개인적으로 가서 그분께 열어야 할 겁니다. 주님, 제가 어디 있는지 주님 아십니다. 제가 성숙했습니까? 주님, 저는 뒤에 남겨진 사람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성숙의 부족 때문에, 생명에서의 성숙의 부족 때문에 남겨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 안에서 성숙되었고,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2번, 성숙하게 되는 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는 자신을 준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자라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 성숙되어 휴거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신실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성숙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도 이러한 갓난 어린아기를 두고 이제 자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나면 이제 몇달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우는 소리도 듣지 않고, 어떤 소리도, 이전에 했던 것처럼 소리도 내지 않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한 2미터 정도 된 청년이 그 침실에서 나와서, 엄마,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을 뭘 먹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관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성숙은 그저 이렇게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수많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번. 여기서 2번의 강조점이 있지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위해 준비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숙되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주님, 제발 부디 제 안에서 자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성숙되어 휴거를 위해 준비되기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님, 당신께서 하셔야 할 것을 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체험들을 주십시오. 그래야 성숙에 이르게 하십시오. 그럴 때 제가 휴거를 위해 준비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의 나머지 개요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 시간이 충분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그의 살림살이가 집 안에 있더라도 가져오려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사람도 뒤에 있는 것들을 가지러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혼생명을 잃는 사람은 혼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둘 것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둘 것입니다.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둘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서 주목하십시오. 이 지붕에서 일하고 있죠? 그런데 휴거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집 속에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회복력 성경을 가지러 가겠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러 가야 되겠습니다. 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지 마십시오. 어떤 것을 가지러 내려간다면 이것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밭에서 또 부름이 있죠.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집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좀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소돔이라는 도시를 떠나라고 했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마음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것들이 있죠. 그 집에 있었던 것들이 있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말입니다. 이제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을 끝에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혼생명이 죄로 가득한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참여하는 것을 묘사한다. 여기서의 주님의 명령은 믿는 이들이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에서 이기는 것과 관련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생명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죠. 한 방향은 이런 방향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따르기를 선택합니다. 당신께서 지시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부인하고 저의 혼생명을 기꺼이 잃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면 그렇습니다. 혼생명을 잃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우리 혼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어떤 것이든지 다 누릴 수 있다. 너는 아이들과 캠핑도 못 간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기꺼이 주님을 따르려느냐입니다. 여러분의 혼 생명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따르고 그분과 하나 될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분의 능욕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능하다면 더 많은 기쁨과 쾌락을 갖기 원하고 그래서 그들의 혼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혼은 어떤 것들에 고착되어 있죠?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넥타이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기의 차일 수 있습니다. 새 차를 샀는데, 신차를 샀는데, 주님, 제 일기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 고착되어 있죠. 여기서 분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B. 살아있는 믿는 이들이 이기는 이들의 휴거에 참여하는가의 여부는 그들이 가라고 하는 부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 휴거는 은밀하게 예기치 않은 때에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가 알지요. 이 빠른 반응이 뭔지 압니다. 여러분이 혼자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합당한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누가 끼어들면 여기 반응이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것들이 있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해야 하지만 저도 여전히 주님의 훈련과 징계 아래 있습니다. 반응에 대해서입니다. 그 말은 뭐 화를 내거나 분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무자비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다만 자아요, 타고난 생명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의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끼어들었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제 너에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입니다. 내적으로 이러한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한 형제와 자매들은 이러한 내적인 반응이 있죠. 가라고 하는 부름에 반응하는 겁니다. 휴거는 은밀하게 예기치 않은 때에 발생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죠. 두 형제들이 밭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일하고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은 사라지는 겁니다. 어디로 간 것이죠? 여기서 멀리 있지 않았었는데 왜 갑자기 사라졌지? 왜 없어졌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속존재가 그 사람의 속존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매들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 자매는 때로는 조금 이런 말에 대해서 유감이지만 어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속존재를 주님이 아십니다. 두 사람이 다 일상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존재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기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닫죠. 이 사람은 없어졌구나.